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의 본질은 징계를 받는 이, 그러니까 그 훈련을 받는 이의 내면적인 수준과 그 알찬 완성에 있지 기술적이거나 무슨 부수적인 어떤 결과를 추구하는 기술 훈련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할 때 학교 공부라는 것은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하는 것 이상으로 절제와 인내와 또는 끈기와 성실함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훈련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그 IBM에서 이상한 그 볼펜을 발명했다 그래요. 그 요즘 시험은 전부 그 컴퓨터 채점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까만 칠을 하게 되는데 이 볼펜을 이렇게 싹 문지르면 정답에만 색깔이 딱 칠해진대요. 기차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이 볼펜을 사줄 마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 볼펜을 사줄 마음이 있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는 사다 주고 싶고 또 끝나고 어디서 파냐고 물어올라. 안 사주고 싶은 마음은 공부라는 것은 정답을 맞추는 실력을 쌓아가는 데 있지 그 성적이 얼마 나오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한다. 우리를 만드시는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훈련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성령의 은사라는 이름으로 늘 옳은 일만 하고 잘못된 일은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런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눈이 멀고 입이 안 열리고 귀가 안 들리고 좋은 일을 할 때만 보이고 말이 나가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눈이니 귀니 입이니 필요 없죠. 우리는 봐야 할 것과 봐서는 안 될 것도 다 보게 되고 들을 것과 들어서는 안 되는 것 다 듣습니다.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동시에 합니다. 그걸 내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봤지만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택해야 되며 들었지만 어떤 건 사귀고 어떤 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어떤 말은 하고 어떤 말은 참아야 되며 말을 또 성질나는 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그 사람들은 어떤 수준이요 그 가치죠. 이걸 만들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기계를 만드는데 뜻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분별과 선택과 책임 없는 일방적인 의와 선과 거룩만을 가지는 생각 없는 물건이 되기를 자꾸 소원합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성령의 은사라는 이름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죄 안 짓는 무슨 버러지가 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건 성경이 의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착오가 있거나 시련이 있는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을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적극적으로 소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 안 짓고 큰 능력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 많은 종교적인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자꾸 욕심을 내는데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대통령 하라 그러지 않고 여러분 보고 돈 많이 갖고 무슨 사업을 하라 그러질 않아요. 그 여러분이 맡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라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되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얘기 믿음이나 성령 은사, 성령 운동 같은 것으로 요즘 한국교회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죠. 이게 성령 운동이 이것으로 이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훈련 과정을 외면하거나 뛰어넘어서 생각 없는 어떤 그 죄 안 짓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기계적인 경지에 가는 것을 사모하는 식의 발상을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에 이미 성령 충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에베소서 5장에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을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한 내용에서 그 도움을 받아서 이 둘의 공통점을 그 비교한 것으로 강의를 했습니다만 좀 더 지나 보니까 공통점보다는 여기서는 반대되는 개념 때문에 대조시킨 것 같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대조되는 쪽에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에 취하면 사람은 본인의 사고와 분별과 결정과 책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술이 뺏어가 버리죠. 술이 사람을 먹는 것입니다. 쓰이는 방탕한 것이라 합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의 방탕함은 부도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낭비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는 동안은 사람은 생각도 분별도 책임도 질 수 없는 순간 그 기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그동안은 생각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책임져라 이거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이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듯이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휩싸이는 성령에 몰입이 되거나 성령의 강한 주도권에 이렇게 예속되는 것으로 자꾸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에 있는 요구들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질 않습니다. 8절 보십시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 뭐냐?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일단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결정을 떠넘기질 않고 본인이 분별하고 책임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일단 뭔가 봐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란 거예요. 성령 충만이 성령님께서 그의 영향과 주도권으로 우리를 예속시키는 거라면 우리는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뭐 결정하고 책임질 일이 없어지죠.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그렇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죄라는 것은 거부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것만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갈등도 없고 시험도 없고 결정할 필요도 없는 일방적인 거룩한 길에 놓여 있는 것 이런 기대를 가지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까 얘기한 IBM에서 나온 그 볼펜입니다. 아무데나 줄을 그어도 정답에만 표가 나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오셔서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뭐냐 할 때 요한복음 14장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느냐면 조명하십니다.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어디 있나 내가 하려는 게 무엇인가 우리 앞에 어떤 길들이 있는가 진리와 거짓과 참된 것과 허구를 알게 하시고 분발케 하시고 각성케 하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왜 대신해 준다는 그 편견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면 중생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일으키셨거든요. 처음 우리가 불신자의 자리에서 신자가 되는 것, 죽음에서 생명에 이를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땐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긍휼과 자비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시체에서부터 일어나 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의 자리에 이릅니다. 그때 우리가 가졌던 건 감격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베푸신, 능력으로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밖에 없었죠. 그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라남,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의 자리에 가는 것은 성령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와서 우리를 꾸중하시고 깨우시고 가르치실지언정 절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몫이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성령님을 도입하거나 믿음을 도입할 때마다 우리는 내 책임을 벗어던지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분별과 책임을 다 벗어던지고 신앙의 그 순전함과 소원함의 표현만을 가지면 나머지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쪽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탓이라 그러게 됐죠. 성령을 받지 못한 탓이라 그러고 아닙니다. 간증은 성화의 과정에선 간증이 없습니다. 중생의 과정에서만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긴 드라마가 있고 거긴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싸움에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거긴 무슨 얘기거리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는 얘기거리가 없습니다. 얘기거리는 누구한테 많냐면 이 공부 시간에 땡땡이 치고 놀고 온 사람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야, 고동 안에 나갔다가 돈은 없고 엿장사가 지나는데 엿은 먹고 싶고 그래서 엿장수하고 엿치기 해서 두 개 따왔다. 이런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맨날 그게 그거예요. 뭐 했니? 그냥 공부했어. 뭐 했니? 그냥 공부했어. 수학을 하든 영어를 하든 국어를 하든 다 그게 그거죠. 재미없긴 다 똑같이 재미없죠. 거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반짝 보상을 받는 때는 언제냐? 시험 봤을 때 반짝 보상을 받아요. 늘 지루하고 늘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뭘 배운다 그랬어요? 성실함을 배우는 것이고 분별을 배우는 것이고 책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나 놀고 싶죠. 놀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 이상으로 한 인격의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들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분별. 분별한 일을 지켜내는 의지, 성실함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정직하게 살 힘을 만드는 거죠. 성실할 능력이 없으면 정직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정직하지만 정직한 것으로 정직한 것만으로 못 삽니다. 성실할 능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기쳐서 무전취식하고 무임승차하고 이렇게 갈 실력이 없으면 남 잘 때 안 자고 남 놀 때 안 놀고 걸어가야 그 자리를 가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려면 그 남 놀 때 놀고 남 먹을 때 먹고 다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사기쳐서 얻어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버스를 사기치고 살아야죠. 정직하게 살려면 정직하면 다 가네. 정직으로 살 힘, 그건 성실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잠 안 자고 걷는 성실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 그러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본문에 돌아가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뭐라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고 일어나라. 힘내라. 네 길을 네 발로 가라. 처량한 표정 짓지 마라. 이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요구한다니까요. 그 뿌리를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본 바와 같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그 사고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두 개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유명한 설교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와 하나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이들은 성령행전이라 그러자 그러는 이들도 있게 성령의 역사가 그 크게 그 나타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꼭 그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우선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여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설교를 하는데 14절부터 36절에 이르는 이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은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어떤 신비하고 영향력이 넘치는 감동의 설교가 아니라 냉철하기 짝이 없는 사실을 근거로 한 지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란 번복할 수 없고 또 아무도 핑계댈 수 없는 가장 분명한 사실의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하여 결론이 뭐냐면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겁니다. 너희가 못 박은 이가 그분이 예수였다. 그분이 메시아였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이렇게 그 뭐 우리 그 보통 그 신파조로 하는 부흥회 같은 데서 보는 바가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성령 팍팍 뻗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삽시다. 이거라면 야 안 돼요. 이거는 이게 무슨 순회요 이런 거 아니라고. 이게 쇼예요. 이거는 감정에 호소할 시기는 지난 거예요. 애 불러다 놓고 철수야 이 애미는 이런 때가 아니야. 쌍놈 새끼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거친가? 사도행전 7장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보세요. 이 설교는 더 길어요. 2절부터 자그마치 53절까지인데 이 긴 내용이 전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예요. 동일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간섭하셨고 경고하셨고 기회를 줬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결론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냉정무쌍한 지적이에요. 검사의 논고 같아요. 거기 무슨 우리가 상상하는 것 같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전부 다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해진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추상 같은 법정에서의 고소 같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모두 뿔따고 나서 장돌로 찍어 죽였어요. 스데반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베푸신 우리 신앙 현실을 보세요.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요.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그 결정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한 결정을 할 때보다는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명이 길어진 거예요. 틀림없이 맞을 때까지, 맞힐 때까지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잘못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네가 선택하고 소원했던 것이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우리 그동안 봤어요. 지난 한 20년 잘 살았죠, 우리가. 7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잘 살게 해서 20년 잘 살았는데 용돈이 다 떨어졌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부터 옛날로 돌아가면 돼요. 이번에 대통령이 모범을 보인 것 같이 이제 칼국수 시대로 돌아가면 돼요. 겁날 거 개뿔도 없어요. 20년 동안 뭐 배웠어요? 돈 가지니까 사람이 더러워지더라 배웠어요. 안 그래? 외국에 여행 다니니까 내 책임에 정신이 집중이 안 되더라. 돈 가진 걸로 사람이 행복하지 않더라. 잘 먹어봤자 도움될 거 없더라. 1kg 찌는 데는 10,000원 들고 1kg 빼는 데는 100,000원 들더라. 그거 배웠어요. 뭐 그래요? 못 살면 어때요? 그때도 좋았죠. 훨씬 그때는 인간의 가치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낫어요. 지금은 있고 없고로 싸움이요.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 같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고픈 열등감을 씻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일 근무제가 되고 계속 경제 발전했으면 교회는 다 문 닫고 천국에서 한국 국민들이 차지하는 자리는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가 다행히도 제 기도대로 망하고 이제 깡통을 차게 돼서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지만 천국에서는 부유한 자가 될 줄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같은 건강과 지위와 형통함을 줬다면 여러분들이 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테레비에 나오는 그 모든 악당들의 얼굴 속에 여러분이 끼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못나고 못난 사람들.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죠. 이제 한 몇십 년 지나면 지금 뭐 장기 이식하잖아요. 뭐 심장도 바꾸고 뭐 간도 바꾸고 언젠가 뇌도 바꾸는 시절이 올 거다 이겁니다. 그때 그럼 중고품 뇌 중에 무슨 직업을 가졌던 뇌가 제일 비싸냐? 정치가인 뇌가 제일 비싸다는 겁니다. 왜요? 거의 신품이라는 거죠. 거의 쓴 적이 없대요, 그건. 목사들 뇌는 이제 낡아서 뭐 쓸모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거기 안 낀 걸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 같고 다윗 같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와 역사를 책임진다는 것도 커다란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겠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위와 능력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그 자리에 못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확인했죠. 요셉은 하나님의 힘으로 낙하산 인사로 총리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넣어서 훈련시켜서 백관을 제어하고 장로들을 교훈하는 실력을 쌓아서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죠. 뭐가 불만입니까? 우리의 오늘날 고달픔이 우리를 진주를 만들듯이 다이아몬드를 닦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가장 깊은 열심과 사랑으로 간섭하셔서 일어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걱정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순종과 열심을 바치지 못하여 우리가 보석으로 만들어지다 말까봐 걱정을 하셔야 되고 세상에 한눈 팔고 세상 사람들 형통한 거 보고 시험에 빠질까봐 겁을 내고 하나님 미워하는 죄 지을까봐 겁을 내셔야 됩니다. 그 외엔 겁낼 거 없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겁니다. 외국 손님들이 오면 설명할 수 없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게 말이 그렇단 말이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설명이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어떤 땐 정말 약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 나라에 태어났나 그 생각 여러분들도 가끔 드실 겁니다. 그때 이 생각을 하죠. 내가 원래 다른 나라 국민인데 이 나라에 선교사로 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아주 속이 편해집니다. 네, 좋은 조건과 나라 다 팽개치고 이 가장 못된 환경 속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고생을 당한다 생각하면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타협하고 여기서 안 되는 게 없고 되는 게 없는 이 나라에서 무슨 조그만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휩쓸려 있으면 여러분은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만족하실 자리로까지 만들기 위하여 포기하시지 않는 손길에 대해 여러분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손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성하셔서 과연 이 시대와 이 사회 앞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빛이요 소금이요 아름다운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에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을 약속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복된 인생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와 사회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